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특히 요한복음을 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가장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영원 전부터 계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에 말씀은 로고스인데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태초부터 계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유대나라에 태어나면서부터 예수라는 분이 존재한 것이 아니고 그 전부터 영원 전부터 계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는데요. 거기에 태초라는 말이 나옵니다. 창세기의 태초는 이 세상이 시작될 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할 때 태초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이 시간과 공간이 창조되기 이전, 그러니까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의 영원한 세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이와 같이 영원 전부터 존재하시는 분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에 보면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창세 전에, 아담 이전에, 모세 이전에, 아브라함 이전에, 그 전부터 예수님은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신학적인 용어로 말한다면 예수님의 선재성, 먼저 존재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시는 분이다. 이것을 확실하게 요한은 여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합니다. 1절 말씀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로고스가 계셨는데 그분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바로 어떻게 보면 은유법입니다. A는 B이다 라고 하는 그런 문학적인 기법인데요.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에 은유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특별히 이 은유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이 떡이라는 말은 아니죠. 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 은유법을 사용해서 나는 바로 이러한 존재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와 같은 은유법을 사용해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요한이 이렇게 말했지만은 예수님도 직접적으로 나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어떤 차별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8장 19절에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알면 된다는 이야기죠.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창조주라고 말씀을 합니다.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여기뿐 아니라 우리 신약성경 여러 군데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라고 표현한 곳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에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며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성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하나님이셔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주 만물이 창조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에도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가 지은 바 됨이라. 이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을 말씀을 하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지음을 받았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죠. 영원 전부터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되시고 창조주가 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런 예수님 안에 오늘 앞부분에 보면은 오늘 말씀에 보면은 무엇이 무엇이 있다 이런 표현을 또 하고 있어요. 예수님 안에 뭐가 있느냐? 첫째로 말씀하는 것이 생명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4절에 보면 그 안에 예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생명이라는 단어가 많다는 겁니다. 다른 어느 성경보다도 이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요한복음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생명으로 시작을 해서 생명이라는 단어로 끝을 맺고 있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1장 4절에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로고스 안에 생명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했고요. 또 20장 31절에 보면은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무엇을 얻게?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 요한복음을 시작할 때 이 생명이라는 말씀을 하고 또 마지막 부분에 가서 또 생명을 강조합니다. 요한이 왜 이 성경을 기록했느냐? 이 성경 기록한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안에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런 목적으로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헬라어에서 이 생명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비오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요. 또 하나는 조에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비오스는 영어로 말하면 이제 바이오 이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 비오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생명, 육신의 삶을 이야기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조에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생명, 영적인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에서 이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영적인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 조에라는 말이 35번 나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요한복음에 강조하는 것이 생명이라고 그랬는데 이 35번이나 그래서 요한복음을 가리켜서 학자들은 생명의 책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 생명은 영생,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잘 알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그 다음 뭐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영생, 영원한 생명, 영적인 조에 이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 안에 이 생명이, 영적인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예수를 믿으면 죽은 사람도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 안에 뭐가 있느냐? 첫째는 생명이 있다 그랬고요. 두 번째는 빛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또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이 요한복음 1장에서 이 빛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 빛은 누구냐?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 안에 이런 참된 빛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뭐냐면 우리 영혼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 빛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빛을 받지 못하면 영적으로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빛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의 눈이 밝아지게 되는 것이고 참 빛을 가지고 이제는 영원한 천국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요즘은 뭐 이 GPS가 있어서 또 미스터 킴, 미세스 킴이 있어서 잘 길을 가르쳐 주지만은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처음 가는 어느 도시에 부흥회를 갔는데요. 그 주소를 가지고 교회를 찾는데 뭐 골목마다 가도 교회를 찾지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길을 헤매고 있는데요. 마침 동네 어른 한 분을 만나요. 그래서 어르신, 이 교회를 제가 가려고 하는데 어느 교회를 아세요? 도저히 못 찾겠어요.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니 그 어르신이 아저 바로 뒤에 저기 종탑이 그 저 교회 있지 않냐고, 바로 뒤에 있는 교회를 못 찾냐고 그러면서 길을 가르쳐 줘서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맙기도 하고 또 전도하기 위해서 그 어르신에게 혹시 어르신 교회 다니십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너 나는 교회라면 아주 싫어 그냥. 교회는 무조건 싫어. 안 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어, 잘 됐다. 전도도 해야 되겠지. 그래서 오늘 어르신 오늘 저녁에 저희 교회에서 집회가 열리는데 제가 강서로 왔어요. 제가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 드릴 테니까 오늘 저녁에 꼭 교회 나오세요 그랬어요. 그런데 그 어른이 하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은 콧방귀를 끼면서 아니 바로 뒤에 있는 교회도 못 찾으면서 무슨 천국 가는 길을 가르친다고 그러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세상의 길로는 넣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영의 이 참된 빛을 얻게 되면은 밝게 되는 겁니다. 어두운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 가는 길로는 어두워지지 않습니다. 예수의 빛을 받으면 천국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누가 만들어 주셨어요? 예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빛을 받으면 그 천국 가는 길을 알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가고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을 하신 겁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를 마음에 믿으면 마음에 영접하면 영생을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여러분 아멘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시인하여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예수님은 로고스는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어요? 은혜와 진리가 있더라.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님 안에 빛이 있고 그리고 예수 안에 뭐가 있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창조 이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는데 이분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육신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 말씀 중요한 말씀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육신이라고 하는 말은 물론 그 헬라어에서는 사르크스라는 말을 쓰고 히브리어에서는 이 말을 바사르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두 가지 의미가 뭐냐면 살덩어리, 살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로고스 대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이 되셨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휴맨이 되셨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 로고스가 살덩어리가 되었다, 살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이 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이것은 그 당시에 이단 사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이나 또 이 거짓 선생들이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영이라고 하는 것은 형이 상학적이고 아주 거룩한 것이지만은 육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르크스라고 하는 것은 바사르라고 하는 것은 이건 형이 하학적이고 아주 저급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고스 대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육체로 오신 것이 아니다. 이 악한 육의 모습을 입을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럼 뭐냐 그냥 사람으로 오신 것처럼 그렇게 보여졌다. 그래서 현현하셨다. 가현설. 사람의 모습으로 보인 것이지 정말로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은 그런 존재가 된 것이 아니다. 이런 그 이단 사상이 그 당시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것이 아니고 영지주의가 잘못된 것이고 로고스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이 살을 가지고 태어나신 사람이 되었다. 이제 그렇게 강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요한이 직접 경험을 했죠. 예수님께서 그냥 사람의 모습으로 눈에 비친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함께 3년 동안 다니면서 말씀도 전하시고 이적도 행하시고 같이 밥도 먹고 같이 주무시기도 하시고 뭐 코를 골았는지는 모르지만은 하여간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은 거예요. 그것을 요한은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렇게 보인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 살덩어리를 가지고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살이 되었다고 하는 것,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 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계가 있는, 리밋이 있는, 목이 마를 수도 있고 물을 안 마시면, 음식을 안 먹으면 허기를 느낄 수도 있고, 때로는 감정이 북받쳐서 눈물도 흘리시고, 또 때로는 큰 소리도 치시고, 신체적으로 피곤을 느끼시는 그런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큰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는, 영원 전부터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 실제적으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육체적인 한계와 감정과 연약함을 경험하셨다는 거죠. 이건 놀라운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경험하셨다고 하는 것은 100% 우리를 이해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키엘케골은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 인카네이션을 설명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마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느 나라 왕이 어느 시골에 있는 아주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집안도 별로인 오두막집에서 가난하게 농사짓고 사는 한 소녀를 보고 한눈에 갔어요. 반했어요. 그래서 그 소녀를 너무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소녀를 어떻게 하든 왕궁으로 데려와야 되겠는데, 그 사랑을, 순수한 사랑을 어떻게 그 소녀에게 전달하느냐, 이게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왕의 자문관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죠. 그냥 뭐 왕이 명령 내리시면 그냥 뭐 바로 그냥 왕비로 삼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또 어떤 사람은 소녀의 그 지위를 좀 격상시켜 가지고 그 집안에 벼슬을 내린다든지 해서 좀 이렇게 올려주시고, 또 공주들이 입는 좋은 옷과 보석으로 치장을 해서 왕궁으로 그냥 데려오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왕은 하는 이야기가, 내가 정말로 그 소녀를 사랑하고 그 소녀가 나를 정말로 이 인간적인 사랑하는 지를 내가 어떻게 알겠냐. 그 지위를 올려주고 돈을 주고 무슨 뭐 옷을 사주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나를 좋아한다면 어떡하냐. 그래서 이 왕이 고민을 하다가 이제 결단을 내립니다. 내가 왕을 그만둘게. 그래서 왕을 포기하고 그리고 그 시골로 내려가서 참 누더기 옷을 입고 오두막집을 하나 얻어서 거기에서 농사를 지어가면서 가난하게 그렇게 살면서 그 소녀를 접근해서 그 사랑을 얻기로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키엘케골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보내서 참 우리와 같은 그런 육신의 약한 모든 것을 경험을 하고 십자가의 죽음으로서 우리를 구원하는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비슷한 이야기로 어떤 절벽을 향해서 내려가는 개미떼를 보던 한 곤충학자가, 그 개미들이 계속 가다가는 밀려서 떨어져 죽을 것 같으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개미에게 무슨 말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개미가 될 수 있다면 개미가 되어서 그들에게 가서 그들의 말로 앞으로 저 앞에 큰 위기가 있으니까 돌아서 가자, 그렇게 내가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개미를 사랑하는 곤충학자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와 이런들을 사랑하셔서, 이 인류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면 구원할까 생각 끝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죠. 히브리 4장 15절 16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채율하지 않은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그 한계성, 그런 모든 것을 경험을 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죄는 없지만은. 그래서 우리는 은혜와 긍휼을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예수님 안에 뭐가 있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이고 진리가 무엇이겠어요? 이 히브리어 말에는 은혜라고 하는 말이 헤세드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성경에서. 그러면 헤세드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물론 자비, 긍휼, 용서, 사랑, 인애 뭐 이런 것을 다 포함하는 말이 헤세드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에는 에멧이라는 말을 써요. 근데 이 에멧이라고 하는 말은 좀 의미가 깊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이 단어를 해석을 하면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 에멧이라는 그 히브리어는 그 자음이 세 개가 있어요. 그 세 개가 있는데 첫째 단어는 뭐냐면 그 히브리 알파벳에 첫째 단어인 알렙이 써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단어는 그 알파벳 중에 제일 중간에 있는 맴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리고 알파벳 제일 마지막 단어가 타우인데 이 에메트의 진리라는 말의 마지막은 타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렙과 맴과 타우 이 세 개가 합쳐가지고 에메트가 되는데 진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것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진리가 뭐냐라고 할 때는 처음이나 그 중간이나 마지막이나 변함이 없이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는 좋았는데 좀 가다 보니까 아이고 뭐가 이거 틀려먹었어 아니야. 아니면 다 좋은데 마지막 가가지고 획 돌아가가지고 이 뭐가 잘못됐어. 그러면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다 비슷해요. 가다가 끝에 가서 획 돌아가요. 그래서 이단 다를 잇자 끝단자 아닙니까? 끝에 가서 다르다는 거죠. 진리는요 처음이나 중간이나 마지막이나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변함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진리가 되십니까? 예수님께서 왜 자신을 진리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처음이나 중간이나 마지막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확고한 변하지 않음 틀림없음 영원함 이것이 바로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긍휼히 여기시는 자비를 베푸시는 우리를 용서하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어때요?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 마음은 틀림이 없는 것이고 영원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영원한 구원이 있습니다. 주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고 영원한 진리를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와 은혜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때 아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가 의심이 될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흔들리고 염려될 때가 있습니까? 두려운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변하지 않아요. 틀림이 없습니다.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빛이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그 빛을 받을 때 어두운 길을 가지 아니하고 죄악된 길로 가지 아니하고 바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빛이 되신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정말로 소중한 것이 뭘까요? 가정, 돈, 뭐 건강 물론 다 필요하겠죠.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소중한 것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게 된 것,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밀라노에 대성당이 있는데요. 거기 아치형 세 개의 문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쪽 문에는 이 장미꽃의 아름다운 화환이 있고요. 그 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뻐하는 모든 것은 순간이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기쁨도 지나고 나면 한순간이잖아요. 또 다른 문에는 십자가가 새겨져 있는데요. 그 십자가 위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통을 받는 모든 것은 순간이다. 기쁨도 순간이지만은 고통도 순간이죠. 지나갑니다. 그러나 중앙 문 아래에는 이런 말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영원이다.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입니다. 영생입니다. 천국의 삶을, 천국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기쁜 일도 잠시 지나가고 슬픈 일도 잠시 지나가고 고통도 잠시겠지만은 정말로 중요한 것은 영혼인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영생을 누구에게서 받아요? 예수님에게서 받습니다.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영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19세기 영국의 유명한 정치가인 글래드스톤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예수를 참 잘 믿었어요. 이번에 기념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쪽 읽어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쭉 중요한 이야기를 다 써놨어요. 예수님 어떤 분인가를.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이런 말로 끝을 맺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 내가 쓰는 모든 것, 나의 존재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다. 예수님의 그 신이심, 디바인 네이처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가련한 제멋대로의 경주에 있어서 중심이 되는 희망이다. 나는 그것에 기초를 두고 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모시고 살아가는,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이것이 가장 귀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을 때 영생을 얻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천국 가는 길을 밝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주신 그 구원의 은총, 축복, 이것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